오케이. 오늘 저희가 오래간만에 조금 공부를 조금만 20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5장을 저희가 조금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좀 같이 펴시고요.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가 대단히 이제 실제적인 책이고, 어떤 분은 이 고린도전서를 로마서의 어떤 실행에 관한 어떤 해설서다, 뭐 이렇게도 이제 지금 표현하는 책인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그 기본에 뭐가 깔려 있는 문제였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진행될 때는 그 밑에 깔린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죄? 예, 죄 맞죠. 죄는 맞고. 근데 그죄 중에서도, 그거, 예. 그거. 진수 형제가 맞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아, 분파 문제, 예. 확실히 수험생이 다릅니다. 예. 분파 문제가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찍으면은, 저기, 예. 예. 그래서 분파 문제가 주로 이제 그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5장은 무슨 내용인가? 여기서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어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뭐뭐 한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단히 뭔가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진노한 그러한 어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대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내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잘못된 그 실행의 바탕에 교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음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황상 친모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 과장된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정도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는 참 흔치 않은데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걸 행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혀 없는 문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일단 성경 안에서 볼 때, 성경 안에서 그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역대기상 20장 5절과 사무엘기하 21장 22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골리앗과 그 라흠이 라흠이와 골리앗의 이 관계가 둘다 거인인데 조금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구절인데, 제가 이제 이게 오늘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만히 잘 보면 이것이 라흠이라는 이 사람이 골리앗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악한 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이 아들과 그의 그 친모가, 심지어 친모가 이렇게 간음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막 자녀를 낳고 하는 문제, 짐승처럼,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에 관한 좀더 보충된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그분이 이제 두 바벨론,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런 신화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기를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이고, 세미라미스와 니므롯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단무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무스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단무스가 보면은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인데, 그런데 니므롯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었을 때이 단무스를 자기 남편으로 또 다시 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이러한 음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서모가 됐든 친모가 됐든 어머니와 그이 아들 사이에 이러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 성경에 우리 기록된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이러한 범죄를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루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 아내가 넷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첩두 명과 아내 두 명,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전부 그냥 아내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지금 르우벤,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제 서모인 빌하와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러한 어떤 추한 인간의 모습을 감추는 책이 아니에요. 미화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이것을 고발하는 그런 책이고 폭로하는 책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첫 번째 이유, 음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시편 3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는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18절에 가서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 이 고린도 후서 1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색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슬퍼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슬퍼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범죄한 사람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도 슬퍼해야 하는 게 죄인데 막상 자기 당사자들은 이걸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2절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사적이고 은밀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혹은 한두 사람만 아는 그러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전체가 알게 된 그런 공공연한 범죄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only, 공공연하게 이게 모든 게다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권징, 이런 치리와 또 출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지금 초기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성령님이 그냥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쫓아 버리셨어요. 그냥 숨을 끊어서 시체가 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몸을 치워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치리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20절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었은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치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에게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파당의 문제, 우쭐됨의 문제,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냥 막 섞여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죄도 그냥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없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은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제 교회 내에서 치리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 치리와 관련해서, 교회의 치리와 관련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범죄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또 공개적인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아예 대면을 안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을 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가 다 판단하고 징계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이제 교회가 징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치리할 때는 치리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선 바로잡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온유한 영으로.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내가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잡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 목양자라고 해서 목양자의 어떤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때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야. 고집부린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그리고 바로잡을 때에는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회복. 회복이 목적이지 무조건 내쫓고 징계하는 게,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치리할 때는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먼저는 두세 증인을 대동해서 확증하고, 그리고 교회 치리를 거쳐서 이제 출회하는 것으로, 우리 신약교회가 그렇게 이제 치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 회개가 되었을 때, 회개가 된다면은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하노라. 6절.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11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회개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근심할 것을 우리는 오히려 염려해야 된다. 너무 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사탄에 이용되는 것, 사탄이 그를 이용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자괴감과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사탄이 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이제 회개가 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가 받은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 부분까지만 한 2, 3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실행의 바탕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아까 거기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쭐댔다. 우쭐댐의 문제는 이 4장의 분쟁의 문제를 다룰 때도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우쭐댐의 배후에 뭐가 있었냐? 지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지적 교만 때문에 사람이 우쭐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쭐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교회가 징계하는 문제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이 있는 사람, 대단히 교정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사실 저도 이런 사람이 될까봐 참 두렵고 늘 조심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뭐 성경 좀 많이 안다, 또 올바른 성경 붙잡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지적 교만이 있는 사람 정말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문제다. 지식이 우쭐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우쭐댐의 배후에는 또한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쭐댐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우쭐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쭐된다는 것은 사랑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책망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여러분이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찬송이 있으시면 한 곡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60장, 960, 960장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성도의 모임을 폐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또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의미에서 마지막 찬송을 항상 하고 가십시다. 960장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도.
물든 사람도 기쁨 누릴 수 있게 주가 영생 주시네. 낙심하는 마음에 밝은 빛을 주려면 그들에게 가야 해. 주의 갈보리를 전하세. 예수 죄값 지불하셨네. 주가 은혜 내려주시니 그들 찾아 전하세. 우리 할 수 있을 때 바쁜 도시 거리나 조용한 농촌 마을 외로운 영혼 보라. 의심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야 해. 주의 갈보리를 전하세. 예수 죄값 지불하셨네. 주가 은혜 내려주시니 그들 찾아 전하세. 우리 알 수 있을 때.
아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우리가 공부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미천이 다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그러나 또한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주업을 먹고 사는 일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참 우리의 주업이 되고 우리의 생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